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곧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 군 장교 5명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지만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서 주식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여 명을 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새로운 자백을 받아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용의자들 가운데 언론인 한 명과 증권 규제 당국 관리 한 명, 그리고 지역 증권사 고위 간부 4명이 포함됐다며 이들 모두 형사 소추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거나 가택연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이징 잡지사의 왕 샤오루 기자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증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다음날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이 기사는 주식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으며 중국 증시는 그 주에만 23%가 폭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 혐의로 체포된 증권규제위원회 관리 리우 슈판 씨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식 상장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 자백 사실들이 신속히 발표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공정히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전국적으로 200개 지역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전쟁을 하게 하지 말라, 헌법을 지켜라 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려다가 몸싸움을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시위 참가자 2명을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지난달 중의원에서 의결한 데 이어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유적지 팔미라의 유명 신전을 또 폭파했다고 문화재보호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보호단체인 팔미라 코디네이션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ISIL이 어제 폭파한 유적은 1세기 말 처음 건축된 벨 신전이라며 이는 팔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SIL의 한 요원도 익명을 전제로 벨 신전이 파괴됐다면서도 언론 등에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 문화재 당국은 벨 신전의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팔미라의 대표적인 유적 바알 샤민 신전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 힌두교 사원 폭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용의자의 집에서 폭탄 재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위 타윈 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콕 민부리 지역 내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요소비료와 화학 디지털 시계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 신임 총재가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고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함경남도 통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여섯 번째입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31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수석은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수석은 특히 이번 회담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만큼 중국의 전후 70주년과 한국의 광복 70주년, 그리고 한국의 분단 70주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다음 달 3일 태난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성전 70주년, 즉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는 열병식을 포함해 1시간 반쯤 진행되고 중국 국가연주와 국기개양,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이어 사열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철기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주 수석은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기념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두 나라 경제와 신산업 분야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4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하루 만에 호응이 옴에 따라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당면 현안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날짜와 장소, 상봉 규모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협의될 전망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상가족 상봉을 열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접촉에서는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이상가족 명단 교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접촉이 있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명단 교환을 연내 추진하고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상시화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실무접촉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실제 상봉 성사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초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3배에서 5배를 후보자로 뽑게 됩니다.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뽑은 뒤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2배수로 압축합니다. 이후 남북이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주고받은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상봉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주후 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등이 상봉 성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였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 방북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나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다 이행할 테니 한국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회장을 만나 한국 국방부가 지난 27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참수 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북전단 역시 확성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합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만큼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문제의 경우 한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20만여 명이 한국과 일본 등 세계 도처에서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0일을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대부분이 한국 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인 김남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저희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삽니다.
김 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북한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납치 행위에 군인들과 정보 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명철 참사는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에 관한 정례검토 UPR에서 COI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기 시민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Soon or lat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answer for all its actions.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다르수만 보고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 단체 등 국제 사회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인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부터 최근의 목함 지뢰 사건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 때마다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김영철 총국장이 왜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인민군 고위 장성들과 함께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진종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공개된 TV화면을 보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군부서열 3인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군부 핵심 간부가 불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리영길 총참모장은 인민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인물이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남 공작 총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8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해방 7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영철 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은 2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V화면을 보면 이날 회의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그리고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10명의 군 장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김영철 총국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맞은편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영철 총국장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비상회에 등장한 것은 이들이 목함지뢰 사건과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정황 증거라고 말합니다. 10일 한국이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남북 군사실무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김영철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뢰 도발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11년 동안 꺼 있었던 대북확성기가 켜지게 만드는 그런 동인을 길미를 명부를 그 남측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수습 책임을 가지고 아마 김영철이하고 또 리영길은 어차피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생기게 되면 어쨌든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안 보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목함 지뢰 사건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에 약 1m 내지는 뭐 두세 시간에 1m 전진한다든지 그 정도로 아주 고도로 조심스럽게 우리 그 감시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침투를 하거든요. 아마 이것도 저는 정찰총국장 지휘하에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요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했는데 이때도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물론 저 정찰총국이 대남 사업은 총괄하니까 예, 그 천안함 같은 거는 정말 좀 거대한 작전이라고 봐야죠. 그 정찰총국이 소행이죠.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해 각종 자료를 파괴하거나 유출시킨 북한의 기관이 바로 정찰총국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김영철 총국장을 사이버 공격 명령자로 지목하고 정찰총국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시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일단은 해커들이 중국을 나와야 되거든요. 중국을 나와서 중국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공작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찰총국이 그 배후로 지목을 받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김영철을 상대했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총국장에 대해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예, 김영철하고 많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김영철은 그 굉장히 모사꾼이에요. 권모술수가 능하고 또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목청을 높이고 뭐 이제 이 협상을 당장 깰 것 같이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 가서는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하고 뭐 마치 구걸을 하다시피 그렇게 그냥 그 모습을 이 변화하면서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협상을 하는 인물이에요.
김정일 정권에서 득세했던 김영철은 김정은 정권에서는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김영철은 2012년 대장으로 진급했으나 그 뒤 중장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대장이 됐다가 상장을 거쳐 대장이 되는 등 지난 3년간 4차례나 승진과 강등을 반복했습니다. 대남 도발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즉흥적인 군부 인사에도 꿋꿋이 살아남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가 VOA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리 총재는 남북한 태권도 교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의 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I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리 총재는 다음날 BOA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내후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쪽 WTF 쪽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죠. 뭐 우리는 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저쪽 WTF가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 남편이나 보내고 또 요청한 그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네. 또 서로 이런 그 예, 뭐 서로 협조하는 거죠. 뭐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만큼 이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전 그 지난해 그 저 중국 남경에서 두 총재들 사이에 지금 IOC 위원장도 우리 참가해줬단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합의서 이미 나왔습니다. 서로 이 시범단 모아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거 말입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5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주최로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18명이 포함된 22명의 ITF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현실화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ITF demo team.
앞서 지난 7월 초 ITF의 한 관계자 역시 BOA에 두 태권도 연맹 간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무주대회 참가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향후 두 태권도 연맹 총재 간 공식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 태권도인들의 남북한 종단 계획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다 바람나무 결의로 되겠죠. 뭐다. 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지향 하나하나씩 다 지향하면 그렇게 되든 말이야 뭐.
리 총재가 ITF의 새 수장에 선출되면서 2002년부터 이 조직을 이끌어온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ITF 종신 명예총재로 추대됐습니다. ITF 회원들이 조직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장 명예총재의 잔류를 강하게 요청한 결과라는 게 리 총재의 설명입니다.
장 총재님이 우리 ITF 태권도인들을 잘 끌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이번 총회에서 장 총재님의 그 공적, 그 로고를 잊지 못해서 명예총재로 모셨습니다. 종신 명예총재로요.
그러면서 장 명예총재가 앞으로 ITF의 대외 교류 업무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관계, WTF와의 통합 문제, 이걸 계속 봐달라. 하고 부탁드려서 우리 미안하지만 그 나이 많은 분한테.
앞서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도 지난 26일 장 명예 총재가 조직 내 최고위 인사 자격으로 2020년 올림픽에 ITF 소속 선수들의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 8월 주고받은 의정서에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빠르면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IOC는 WTF만을 인정하고 있어 ITF 소속인 북한은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리 총재 역시 올림픽 출전을 ITF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최대로 노력은 합니다. 다 마음들은 같으니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로 다 지향되어 있으니까 노력은 합니다. 근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태권도 7단인 리 신임 총재는 지난 1989년부터 각국에서 국제사범으로 활동하다 1996년 오스트리아 빈의 ITF 본부 재정차장을 시작으로 행정차장과 집행총국장을 거쳤습니다. 리 총재는 이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초에는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왕십리 광장에서 지난 28일부터 지역 특산물과 기증받은 의류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익금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쓴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왕십리 광장. 강원도 평창에서 올라온 먹을거리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는데요. 강원도 옥수수와 수수부꾸미, 메밀전병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사흘간 이곳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 주관으로 탈북민을 위한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먹을거리와 기부받은 의류들을 판매해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탈북민 자녀의 장학금으로 전달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의 지준기 지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세터민 돕기를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성동지회 회원들과 우리 이제 평창 도농 행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도 힘들지만 그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공장에도 좀 일을 시켜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뭐 돈 버는 걸 일단 알려주고 이렇게 힘들다. 나만 살기 힘들다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한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일을 하면 아, 이런 것이 있다. 꼭 우리가 도와주는 게 주목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털을 닦아줘야지 뭐 기둥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직접 가지고 올라온 상품들이 많은데요. 성동구가 강원도 평창과 연계해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평창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성동구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탈북민도 돕고 강원도 평창을 알리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행사인데요. 계속해서 지준기 지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이 평창이에요.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올림픽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에서 또 원했고 그래서 청장님이나 이제 우리 각 단체 계시는 분 의원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하고 강냉이, 옥수수, 고추, 감자, 나물, 곤드레 밥도 하고요. 여러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나오는 모든 민물고기도 갖고 와서 좀 끓이고 있고요.
이제 잔치마당을 한 바퀴 둘러볼까요?
그거는 물이 한 컵에다가 소주잔 하나씩 섞어 주시면 돼요.
평창에서 직접 올라온 농민들이 판매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많이 팔았어요, 예상보다. 우리 서울 와서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병.
전병. 평창에서 유명한 거예요?
예, 유명하지. 아, 이게 맛있고 아주. 요, 저걸 금방 해가지고 맛있지. 전병.
김치인가 보다.
김치.
메밀에다가.
메밀에다가 양파에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먹고 썰어 놓고 배추하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잖아.
평창 누룽지 찹쌀떡 가져왔습니다. 평창에 이제 향미 찹쌀이 있는데 그게 구수한 누룽지향이 난다 해서 누룽지 찹쌀떡입니다.
주민들도 이해하고 우리는 또 강원도 산지에서 나는 거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갖고 와서 판매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쫄깃쫄깃 맛있는 떡부터 몸에 좋은 약재들 또 잘게 썬 김치가 가득 올라간 메밀 전병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온 농민들은 3일 동안의 서울 나들이가 힘들기도 했지만 평창도 홍보하고 탈북민들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뿌듯합니다.
장사가 그리고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 보탬을 해드리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이 참 재미났었습니다. 재미나고 즐겁고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또 뭐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끼고 교류가 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좋은 농촌의 물건을 가져오고 또 믿고 살 수 있는 거래처도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게 다 좋고 그게 참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단합된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 이제 봉사해서 남을 돕는다는 게 너무 즐거움으로 했고요. 저희가 기금 마련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걸로 이제 장학금도 주고 장학제도도 하고 세터민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 이제 도배 같은 것도 저희가 이걸로 하거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접 탈북 대학생도 만나고 탈북민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농민도 있는데요.
뭐 별 다른 느낌은 없고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별 그런 거 없이 서로 편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 사람도 만나고 또 세터민도 만나니까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있으니까요. 너무 좋았네요.
이래저래 의미 있는 이번 행사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따뜻한 전에 술 한 잔도 마시면서 이 행사를 즐깁니다. 저렴한 가격에 강원도 평창의 특산물도 맛보고 탈북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지갑을 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 새터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네.
오, 좋은 일이네.
좋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좀 행복하니까. 예,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한번 왔다 가면 얼굴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돕는 게 되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매일매일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본 전역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계속 악화되는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본 시위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일본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베 정권 하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주변 인도는 물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향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시위대는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고요. 일본은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대규모 시위의 이유가 된 안보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네,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0개 법의 개정 법안은 묶어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의 후방지원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위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를 국제분쟁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5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고요. 이어서 일본 여당은 8월 15일에 중의원 특위와 16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체제 탈피와 일본의 이른바 보통 국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이전까지 헌법 구조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강제 탈바꿈시킨 헌법을 바꾸고 정식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 보통 국가를 향한 안보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 법안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은 전쟁 금지 등 평화안법 구조의 근간을 흔들고 있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법률 아니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서 전쟁하게 하지 마라, 또 헌법을 지켜라 등의 구호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을 요청했다죠?
네, 일본 방위청은 오늘 42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연도 방위 예산 요청액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서 2.2% 증가된 거고요.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네 번째 방위 예산 증액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이 됩니다. 일본 방위청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정찰 헬리콥터 17대, F-35 전투기 6대, 글로벌 호크 드론 3대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중 관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9월 중순 무렵에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중국 단체들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신문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앞으로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서 정보를 열람하고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해 약 53% 증가를 했는데요.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 2천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중국을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해커들이 핵발전소 설계도에서부터 에너지 기업들의 비밀 협상 전략 등 모든 것을 훔치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으로 빼돌려서 이익을 보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안보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해킹 공격에 맞서기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 중이라면서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법적 제재 강화와 외교적 교섭, 무역 정책 활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 제재를 부과하려는 9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하고 민감한 시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놓고 커진 양국 간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둔 시기에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의 사이버 공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죠.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내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죠?
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오는 9월 14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 안팎에서 난민 유입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난민 위기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영국의 테레사 메이, 또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주네브, 독일의 토마스 데 마이첼의 장관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2주일 안에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난민 사태가 이례적이라면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 처리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까?
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이민자들을 송환하는 정책, 또 인신매매 방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해상참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의 해상참사는 계속이 되고 있군요.
네, 어제도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들이 탄 선박이 침몰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 27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지대 고속도로에서 난민 71명이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고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뒤집히면서 난민 200여 명이 숨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은 2,400명에 달합니다. 난민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유럽 동부를 거쳐서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간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 7,5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 명으로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 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난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에도 난민이 몰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른 회원국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나라가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또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8도, 신의주도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9도, 강계 역시 구름 많고 최저 14, 최고 29. 해주,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2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20도, 최고 25도. 함흥, 장진, 해산 모두 구름 많고 함흥 최저 18도, 최고 23도. 장진 최저 10도, 최고 19도. 해산 최저 14도, 최고 27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최저 18도, 최고 23도입니다. 원산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입니다. 모레 수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낮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곧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서 주식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여 명을 체포해 새로운 자백을 받아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 가운데는 언론인 한 명과 증권 규제 당국 관리 한 명, 지역 증권사 고위 간부 네 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기한 구금 또는 가택연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이징 잡지사의 왕샤오루 기자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증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이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다음 날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이 기사는 주식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으며 중국 증시는 그 주에만 23%가 폭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 혐의로 체포된 증권규제위원회 관리 리우 슈판 씨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식 상장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 자백 사실들이 신속히 발표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공정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전국적으로 200개 지역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전쟁을 하지 말도록 하라, 헌법을 지켜라 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려다가 몸싸움을 벌였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지난달 중의원에서 의결한 데 이어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유적지 팔미라의 유명 신전을 또 폭파했다고 문화재 보호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단체인 팔미라 코디네이션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ISIL이 어제 폭파한 유적은 1세기 말 처음 건축된 벨 신전이라며 이는 팔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SIL의 한 요원도 익명을 전제로 벨 신전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 문화재 당국은 벨 신전의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팔미라의 또 다른 유적인 바알 샤민 신전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 힌두교 사원 폭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용의자의 집에서 폭탄 재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라윗 타원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콕 민부리 지역 내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요소 비료와 화약, 디지털 시계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윗 청장은 이들 재료가 폭탄 제조에 사용된다며 폭탄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도 요소 비료와 화약 등을 집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민부리 인근 지역에서 2주 전 방콕 사원 폭발로 20명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란 혁명법원이 어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이들이 각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건립된 남부 부쉐르주에서 간첩 혐의자들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